지난 월요일 날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가정이 오셔서 수원에 가서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7, 8년 만에 오신 것인데 인사를 나누면서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은 20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계속 목회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이유인즉슨 교회 안에 직분자 한 분이 너무 힘들게 목사님을 또 괴롭히고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기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모든 전력과 마음을 쏟아부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인의 아픔을 전해드리면서 경우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종종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물질의 어려움, 앞날이 막막해 보이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함, 마음처럼 되지 않는 관계 갈등 등으로 인해 지치고 또 낙심되게 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그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조국을 잃었다는 슬픔에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대적인 고통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미래는 끝장났다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도 힘겨웠지만 더욱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은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죠.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신 것인가? 그들에게 길은 보이지 않았고 또한 희망은 말라 빠진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풍습과 우상을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라는, 노예라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바로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상처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늘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일로 인하여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 자책과 수치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패배의식이 그들의 심령을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일을 잊지 말라,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집을 나간 자녀,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또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쓴 후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설령 아버지가 야, 참 잘 돌아왔다, 고맙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렴 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잊으라라는 그 말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블레셋의 풍요로움과 또한 풍습을 쫓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름이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름이나 안개가 햇빛 앞에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받아주셨다. 그 죄의 회개를 또한 인정하고 또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수치스러운 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잊으라 라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사막처럼 메마를까요? 우리의 상황, 환경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바벨론 포로의 고난은 외부의 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한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풍습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쓰고 탐하였던 그 탐욕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저의 부족함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미련해서 그렇겠죠. 절실하게 깨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위를 마치고 시간 강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하여 여러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떤 학교는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최종까지 올라갔으나 결국에는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멘토 교수님이자 저를 아끼는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지원한 그 학교랑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됐나 알고 보니 그 학교 관계자를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임용의 절차가 지속되었습니다. 면접도 하고 공개 강좌도 하고 또 면접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면접, 이사장과의 면접만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 교수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면접만 보면 땡이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진짜 되는 건가? 며칠 동안 긴장 속에 있다가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노량진에 내려서 그 티켓을 꽂고 나가려던 찰나에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학교였어요. 면접이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 몇 차례 연기가 된 후에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예 아무도 뽑지 않는 임용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심되었습니다. 제가 가기를 원했던 학교고 바로 그 고지, 바로 그 문턱에서 좌절된 것 같은 상실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저의 바벨론은 학교의 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는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용 과정 속에 존재치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때 임용이 되었더라면 저는 그 바벨론에 더욱 깊숙이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바벨론을 깨트려 주시고 깨우쳐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대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바벨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경쟁 속에서 더 뛰어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더 원하였던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자녀의 그 신앙을 하나님 없는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의 안정을 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물질로 더욱더 성취하고 성공하려 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존을 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세상의 방식을 찾았던 우리의 비겁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터트려야 될 우리의 통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의 방식을 찾는 눈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꽉 잡고 있는 바벨론의 세상의 대안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화려한 바벨론의 조명에 취하여서 그 바벨론의 풍습과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였던 더 추구하였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 나의 생존과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저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진실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복구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무거운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막은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저는 이스라엘의 사막과 광야는 가보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의 광야와 사막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쪽을 가도 저쪽을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머리카락이 쭈빛 선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위험한 공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그 사막에 혼자 내버려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칠은 광야, 메마른 사막 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장소, 절망의 상황,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길을 내시고 또한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눈에 보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광야의 길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만드신 광야의 길이 바벨론의 길보다 어둡고 또한 깨끗이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도리어 힘겹고 낭망되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새겨져 나오는데도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바벨론의 길, 바벨론의 그 풍습, 그것을 버리고 내가 만든 길, 내가 가는 길을 따라 가겠느냐? 저는 이제는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용의 가정 속에 제가 가려고 했던 그리고 갔었던 그 바벨론을 깨트려버리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학교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저의 잔머리를 깨우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내가 바라볼 때는 바벨론보다 더 미약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기에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생명과 소망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다육이가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지금 놓여 있는 다육입니다. 이제 이 다육이의 물을 주려 합니다. 이 물은 메마른 다육이의 잎에 그리고 그 뿌리에 물을 적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겨주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생명수를 태신자에게 전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대표로 물을 주겠습니다. 많이 주진 못합니다. 1부, 2부부터 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육이에 물을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사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 마실 한 모금의 물도 소중한데 어찌 식물에 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생명수를 주셨는데 내 마음에 그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가 메마르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성령의 담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가 넘치어서 그 생명의 물을 회복되어진 그 생명의 물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그 물의 한 모금이 사막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